que tinc un any.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부활 제5주간 금요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우리 부활의 은총 사는 시기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함께 묵상하시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사랑을 바라보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자, 이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종이라는 말은 그저 부끄러운 호칭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호칭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에서 종은 임금의 침실까지도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종보다도 더 가까운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일인데 불과 100년, 200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친구로 다가갈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를 왜 뽑아 세우셨겠습니까? 바로 복음 선포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들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또 굶주리고 아파하는 누군가가 감사하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열매를 우리 각자의 능력만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분, 은총들을 매일매일 주시고 미사 안에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바로 이 은총 안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의 기쁨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다른 이들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열매와 더불어 기쁜 소식의 열매를 우리는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 안에 머무를 것을 그래서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을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나의 참 좋으신 친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멋진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교리 김총섭 신부입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 특히 베르나르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은총 자체이신 구세주를 인류에게 주신 하느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모 마리아의 청으로 많은 은총을 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또한 은총의 중재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의 무정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를 닮아 굳은 믿음과 깊은 겸손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바오로 따레에서 펴낸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의 책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에서 귀찮으니까 하자 이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도덕교육의 연구라는 과목의 학기말 시험 감독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90분이었는데 문제를 다 푼 학생은 60분이 지나면 퇴실을 할 수 있었죠.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뭔가 생각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휴지를 꺼내 책상 위에 지우개 찌꺼기를 모아 담고는 일어나 인사를 한 후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마침 그 무렵 가르치던 학생들과 귀찮으니까 하자 이런 조금은 특이한 표어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귀찮은 일을 실천해 준 거죠. 교육 현장에서는 모두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힘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잘 살고 인간답게 사는 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관리직 소임을 맡아오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내적 행복의 척도일 수 없죠. 누구에게나 귀찮은 일은 피하고 싶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런 자유의 행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발현과 다름없습니다. 지우개 찌꺼기를 그대로 두는 것도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보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안이하게 행동하기 쉬운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귀찮아도 행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찬미하나이다 주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암브로시오의 대대오미죠 상은찬미가입니다 테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데데움 라우다무스로 시작하는 암브로시오 산 찬미가를 테너가 연주하였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폴의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밤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1년을 맞으며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목소리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가톨릭 매체들은 레오 14세 교황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난민 보호와 전쟁 반대, 사형제 폐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교황직의 핵심 메시지로 꼽았습니다. 특히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아프리카 분쟁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평화를 촉구하며 무력과 증오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러 국가 지도자들에게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난한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교황의 발언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교황청 안팎에서는 침묵하지 않는 교황,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교황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인프라 부장관 크리스 비숍은 오클랜드의 수십억 달러 규모 시티 레일 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사업 비용 규모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헤럴드에서 프로젝트 전 최고 경영자였던 숀 스위니 박사가 설계 변경이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절반 비용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약 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도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스위니는 6년간 최고 경영자직을 맡은 뒤 2024년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달러 규모의 시티레일 링크 공사는 2017년에 시작됐으며 당초 예상 비용은 28억에서 3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시티레일 링크는 뉴질랜드 최대 인프라 사업으로 올해 말 개통되면 오클랜드 철도 수송 능력을 거의 두 배로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숍 장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비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위니를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프로젝트를 완공하고 개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프로젝트 완료 후 전면적인 사후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숍 장관에 따르면 이번 검토는 인프라위원회가 수행하며 프로젝트의 역사와 사업 타당성, 비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한 가정의학 전문의는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며 의대생들에게 다른 진로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낮은 보상 구조 때문에 많은 GP들이 탈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자는 늘어나는데 정부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지역 의료기관들이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싶어도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 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고령 집필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환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법률가 단체인 로소사이어티는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이 정치적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 권한을 확대해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위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모호한 법 조항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대측은 민주사회에서 시위 권리를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와 노동계 시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질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정부 비판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큰 논쟁이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방송표준심의위원회, 즉 BSA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언론 기준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SA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시민 불만을 심의하고 언론 윤리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언론계 일부에서는 독립적인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나 편향 보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줄어들 경우 시민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체계가 기존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기존 제도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완전 폐지보다는 개편과 보완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통합 규제 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바티칸에서 레오 14세를 만나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사이의 갈등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의 이란 전쟁 관련 발언과 이민 정책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고위급 접촉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약 2시간 30분 동안 교황 및 바티칸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중동정세와 종교자유, 인도주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바티칸은 회담 이후 평화와 인간 존엄성 증진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긴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을 향해 가톨릭 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더욱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이란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황은 교회의 사명은 평화를 설교하는 것이라며 핵무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올리브나무로 만든 펜을 선물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루비오는 미국 국무부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선물 교환이 현재의 미묘한 외교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바티칸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교황 비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티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주기경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지만 불편한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뉴질랜드 부총리이자 액트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어가 최근 언론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국영방송사인 RNZ와 TVNZ를 겨냥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언론 개입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RNZ의 진행자 기용과 보도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이사회 개편을 통해 조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정 기자와 평론가들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언론계,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가 공영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식 정치 양극화 전략을 연상시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시모어 대표 지지층에서는 뉴질랜드 언론이 좌편향돼 있다며 그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인의 언론 공격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치인과 언론 간 갈등을 넘어 뉴질랜드 사회에서의 공영 언론의 역할과 정치권의 영향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새로운 시민권 시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응시자들에게 최대 6번까지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새 시험은 뉴질랜드 역사와 민주주의, 사회가치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권 취득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이 이민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번 재응시 기회를 제공해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험 자체보다도 새로운 시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영어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 의지를 중요하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민단체들은 시험 준비를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는 향후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까지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풍이 불겠고 저녁에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틀니? 아.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에서는 매년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카톨릭 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 7일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제42회 카톨릭 대상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에서는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제42회 카톨릭 대상 분야별 수상자들을 차례로 모시고 그들의 삶과 수상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42회 카톨릭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발달장애인 가족 공동체 기쁨터의 김미경 루치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반갑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특별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본인 소개 그리고 또 그때도 소감을 말씀하셨긴 하겠지만 이번에도 한번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가족 공동체인 기쁨터 대표 김미경 루치아입니다. 또 2005년부터 2024년까지는 기쁨터 주간보센터 그룹홈 조이빌리지 거주시설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번에 부끄럽게도 이제 개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상 소감으로는 특히 이야기했던 게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말이나 이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도, 좋은 인력, 그리고 이웃, 즉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던 모습이 조이빌리지를 통해서 현실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감사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것저것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아이 중에 혹시 발달장애인이 있으신가요?
네, 저 아들이.
아, 대부분 다 이렇게 일단 이런 거 하면 그 관심이라고 보다 그냥 관심이 아니라 자식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영어 전공을 해서 번역사였거든요.
아, 네네.
그러다가 저 이제 아들이 외아들인데요. 이제 돌 한 반 정도부터 퇴행이 돼서 한 세 돌 좀 됐을 때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기쁨터에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정상으로 만들려고 뭐 온갖 걸 다 했죠. 정말 군만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누구 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말씀 지금 네, 그 네,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천주교 신자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이 아이를 정상으로 네. 만들려고 하다가 네, 네, 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또 시간이 그쵸. 필요하고 네. 또 그 아이와 함께 가는 네. 시간이 필요한 이런 순서가 네. 있어서 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느껴지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아이를 끌려도 하다가 어느 타임에서는 그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들 그 네.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뭔가 갈등도 있고 좀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주로 이제 장애의 그 부모가 되면 그게 주로 그 이제 낫지 못하는 병, 불치병을 들었을 때 그거와 같이 간다 그러거든요. 막 부인하다가, 막 화내다가. 예,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걸 꼭 겪죠. 예, 겪는데 이제 문제점은 제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인간 승리를 이루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뭐
자식의 문제다 보니까
그 전에도 이제 좀 비슷한 분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긴 한데 그분한테 맨 마지막에 물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면에서
네네.
이제 그동안 아이와 키운 지가 지금 한 30년?
아우 38년.
38년 네. 이제 40년인데 네. 40년을 아이하고 살면서 네. 혹시나 지금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 약간 조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될 길이긴 하거든요. 네. 다 다 이제 저희도 어릴 때는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나 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점점 더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가 제도나 인식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예전 연령이랑 좀 넘어가줬던 일도 이제 안 넘어가주는 일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예전 어릴 때 얘기할 때는 이태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여행이 뭐 네덜란드였다 뭐 이런 여행 얘기도 하거든요. 이 인생도 그냥 인생인 건 마찬가지고요. 이제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 저희 자녀 자녀를 어떻게 잘못돼서 정상이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닌 그 자체로 그냥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막 이런 기쁨터 얘기도 하고 조이앤 빌리지도 얘기할 걸로는데 그분들한테 너무나 뭐야? 라고 받아들일까 봐.
네.
먼저 이게 받아들이면 요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게 도리어 그들을 이제 그 부모님들을 점점 더 좀 기쁨으로 초대하기 위한 인식을 가지고 듣는 것과 굉장히 뭐랄까 나는 포기하지 않아 라고 듣는 것은 계속 거부감밖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면 이 아이하고 어떻게 한번 같이 잘 살아볼까? 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바탕을 두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아 그래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아니면 또 이렇게 좀 하면 내가 좀 더 좀 이렇게 너무 부담감만 느낀 것이 아니라 또 기쁨으로 나도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그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먼저 질문 드렸습니다. 기쁨터입니다.
네네.
오래되셨죠 또?
네. 뭐 이제 요 전 단계가 조금 있어야 되긴 하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는 그 그렇죠, 과정이 그렇죠. 치열했겠죠.
그렇죠.
정말 이건 아 이건 못 살겠구나 싶어서 진짜 좀 위험한 때도 있었고 저도 그러다가. 진단을 받은 게 한 3살 때인데 이게 기쁨터 시작한 때가 아직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럴 때였으니까 뭐 한 7, 8년 전사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한 3개월 정도 있을 때 세례받은 모태신앙이니까 미사를 매주 못 가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미사 가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막 쌓이고 또 아,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막 들다가 왜 나한테 진짜 이런 일이 생겼을까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이러다가 제가 이제 성사를 보게 됐는데 여러 번 성사를 봤죠, 물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어떤 성사를 보고 그때 제가 아마 뭐 꽉 차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고 그 성사 보고 미사 보는 동안에도 아, 내 몸에 이렇게 물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 쏟아내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좀 변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 뭔가 내가 정말 좀 엄마들하고 천주교 신자 엄마들하고 좀 기도 모임 같은 거라도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좀 초대해가지고 기도실을 하나 적어서 울면서 이제 같이 모임을 갖게 됐고 그 모임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 이제 반 성당 반모임 그때까지 성당 못 나갔었는데 그 성당 막 찾아가가지고 반모임도 참석하고 하면서 기도 집에서 기도 모임 시작했고 성당에서는 스콜라스티카 반이라고 장애인 교리실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때가 98년 12월이 시작이니까 뭐 지금 한 27, 8년 된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내 알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 좀 지내다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같은 발달 장애를 가진 그 엄마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사실 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 만나면 왠지 모르게 그냥 아니 힘내 이렇게 약간 뭔가 격려 아닌 격려 왠지 모르게 그런데 이제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좀 다르시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듣기엔 발달장애라고 하면 그냥 발달장애? 어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발달장애도 크게 양 스펙트럼 되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좀 발달장애도 그냥 발달장애 그 부모님들 다 모아놨다 해도 아이의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직업
쪽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녀분들이 좀 그래도 뭐 우영우 드라마나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언어 소통이 잘 된다든지 또 직업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인들이 좀 많은 편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중증도가 한 50몇 프로 정도가 굉장히 언어가 안 나올 정도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좀 더 중증인 것 같아요. 저희 기쁨뚱뚱체는 그런 이제 더 중증이다 보니까 또 안에서 소통해야 되는 것들도 또 더 있죠. 그리고 저희의 이제 명확한 저희의 정체성은 자조 모임이거든요.
네, 그렇죠.
스스로 돕는 모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사실.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가 발달 장애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이제 한 카테고리로 묶잖아요.
네.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 묶기에는 너무 다양하다는 그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그냥 툭 쳐서 발달장애라고 하면 이 사람 그 병에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서 어느 애는 지금 좀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 진정이 네. 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어떤 막 난리란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긴 하지만
외향형인
그렇죠. 막 활달하게 네. 막 네. 뛰어야 되는 그런데 네. 또 둘을 또 붙여놓으면
네.
서로 간의 불편함이
네.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까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회가
네.
조금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만들기가 참 쉽지 않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구분하면 그래도 이게 다양하게 그냥 사회가 볼 때는 발달장애
네.
다 묶어버리니까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전제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장애인 정책은 그것조차도 안 하죠. 그냥
아,
장애인 이렇게
그냥
하죠.
그걸 다 퉁쳐서 네, 네. 장애인을 네.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사자 주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체 장애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럼 그분들이 이제 정책을 다 이렇게 아무래도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끌고 가는.
그래도 그러니까 예. 왜냐면 외침이
네, 네.
있으니까 그 외침을 들은
네.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네.
이제 그래 너 장애인들 이걸 원하는 거지? 이렇게 이시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네, 그렇게 되기가 좀 쉬워서 발달장애 중에서 또 자기 의사소통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지적 능력에 비해서 언어 소통이 되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좀 사회성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사회성 이제 발달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폐성 장애인들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지적인 능력은 좀 더 있는데 언어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또 그냥 지적 장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같이 하는 어머니들은 좀 더 좀 힘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렵죠.
소리를 외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을 먼저 하다 보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숫자가 많죠.
아, 물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애 전체로 따졌을 때 그 중에 이제 10분의 9가 그 지적 능력이 정상이신 분들이고 10분의 1이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 안에서도 자폐성 장애인이 또 한 10분의 1 정도
그렇죠.
되니까 또 그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장애가 더 중한 사람들은 더 작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기도 모임 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쭉 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을까.
네.
왜냐하면 사회에서 받아주는 데도 없고 또 그걸 또 알아달라고 얘기하기는 또 소수의 또 소수의 또 소수.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에 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푸념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기도 모임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예. 네. 기도 처음에는 이제 울고불고 했죠.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네.
저희들이 이제 점점 장소를 하나 마련했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방처럼 시작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는 그 집단 상담, 네, 뭐 애니어그램, MBTI 그 옛날 20몇 년 전에 그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공부도 매주일 하고요. 그러니까 매주일 만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또 이제 동시에 그러면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저희보다 그 당시에는 한 50년 앞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미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98년, 99년이죠. 요럴 때니까 2000년대 초반쯤에는 그 서구 복지선진국에서는 탈시설 운동이 이미 한 70, 80년대에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나간 이미 그런 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런 것도 이제 동시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엄마들이 이제 좀 힘을 얻고 예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치유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는 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에 우리 자녀들이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사실 우리 생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때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해외 예를 봐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시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누가 연구해줘서 연구 결과가 나와갖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작은 모델이라도 하나 만들고 스스로 연구자가 되고 연구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톨릭 이제 사회복지에 부탁을 해서 서울사회복지와 대관 의정부학을 같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서로 간의 그 힘듦. 나눴다 간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같이 살아갈까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없더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냥 생존의 문제.
네. 이제 이 모임 하신도 이제 거진 이제 25년 30년 돼가고 있는데 28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어떨지 모르지만 힘들긴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그게 기본이죠. 디폴트 값이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그 희망이 되셨을까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이게 결국 자녀 저희 아이들의 문제잖아요. 아이들은 그 엄마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자, 하느님이 어디나 계실 수 없어서, 뭐 어떻게 보면 엄마가 있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거 알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폐성 장애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잠도 막 안 자고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애 생일에는 마치 내가 아닌, 얘는 이제 그냥 어떤 장애가 있는 애고, 저 애는 이렇게,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슬픈 감정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자신이 좀 치유가 되고 나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주는 그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평화로움에 이제 기대고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자니까 그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그걸 항상 갖고 있었고 또 함께하는 저기 대가족이잖아요. 저희들이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면 안 되는 그런 대가족들이 서로 같이 이제 힘을 주면서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 예, 근데 그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도나 여러 가지가 안정화되지 못하면 인생이 이제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예. 네. 네,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만으로 65인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나이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막 이렇게 애면글면 아 이게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면 살지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만큼 제도나 여러 가지 현실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자녀라는 것도 그 안에서 내가 엄마라는 그 이름으로 아이한테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있고 내가 그 희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사회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네.
약간 그 안에 또 간절함은 또 있는 것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이 부릅니다. 찬찬.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제42회 카톨릭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체 기쁨터의 김미정 루치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기쁨터는 부모님들 모임이고
공동체 이름이고
또 그거를 또 영어로 바꾸셨어요.
조이 빌리지.
조이 빌리지라고 했는데 이 조이 빌리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 전에 아까 이제 공부방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예. 공부방으로 재밌게 지냈어요. 대화정성장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뭐 장구 치고 뭐 생일 잔치도 해 주고 어찌 보면은 세상 밖은 좀 무서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들끼리 이렇게 아이들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 그 반지 하나 얻어서 이제 그렇게 지냈다가요. 아무래도 제도 안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서울사회복지 그때 의정부 교구가 없었으니까 예, 서울사회복지의 법인으로 주거안보호센터를 열고요. 일산에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통합지역아동센터 예, 그걸 열고 뭐 그렇게 그룹홈도 이제 두 개 만들고 식사동에 집도 하나 집도 이렇게 네 동을 지어서 이제 대건 카리타스에 기부하면서 아. 이제 그렇게 또 다 법인은 대건 카리타스니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장은 계속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룹홈과 주거안보센터의 그 구조만으로 될 것 같았는데 나이가 제가 들고 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또 저희가 중증도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그 당시에 탈시설 바람이 좀 불고 있는 때였거든요. 시설은 언제 없어져야 되니까.
제가 지금 요거 얘기하기 전에 한번 여쭙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주간보호센터 만 또 아까는 뭐라고
그룹홈
요 두 가지 가지고 왜 힘드신지를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이제 주간보호센터는 낮에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어져서 그룹홈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룹홈 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거는 원래 직장을 다닐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조금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얘기하면 계속 그 집에 머물기보다는 약간 어딘가 뭐 학교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 직장을 갔다 오든지.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여는 곳이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무용고로 그 그룹홈에 살면서 그냥 거기 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다른 거주소를 그 그룹홈을 보면 저희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낮에는 이제 근무를 안 하시는데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다 보니까 4인에 이제 한 명씩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밥도 다 해야 되고 뭐 모든 거 서류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 자립적인 능력이 좀 가능한 사람들에게 맞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머니들이 많이 편찮으시거나 가정에서 좀 살기가 어려운 친구들부터 먼저 그룹홈에 들어와서 8명이 이제 지내는 4명 이렇게 두 집을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친구들도 점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러면서 더 어려워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룹홈을 계속 넓혀가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저희 법인에는 그 거주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주시설이 이제 어린이들 위주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셔서 학교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저는 봤었으니까 아 그럼 저런 거주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꿈을 키워온 거죠.
아.
예, 꿈을 키워왔는데 이미 나라의 정책이 이제 탈시설 쪽으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한데 불구하고 저희가 갈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저희들도 다 그런 꿈을 꾸더니 아 시설 왠지 이상하니까 시설 그러면은 뭔가 좀 뭔가 좀 그럴 것 같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도 들려왔었잖아요. 그동안.
가정적이지 않고
형제 복지원 얘기도 막 들려왔고 뭐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살 발견한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나는 저도 어렸을 때는 나는 왠지 시설에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룹홈을 한 거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한 아이가 30 정도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우리도 늙으니까 이건 좀 더 안전한 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나도 그만큼 이제 늙었고 또 아이는 점점 더 뭐 커지고
늙어가죠.
그렇죠. 그 아이도 이제 그
왜냐하면은 발달장애인은 조기 노화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예. 한 3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좀 급격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늙은 부모와 비슷하게 늙는다는 얘기가 연구 결과가 이미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에 대한 공부를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데를 좀 공부를 했었으니까 또 거기에 얘기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아, 결국 갈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짓말을 준비를 한 거죠. 2015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모으고 저희는 이제 공동체가 20몇 년 됐으니까 옛날부터 돈을 좀 모아놓고 또 저희가 주거안보센터라든지 지역안보센터를 할 때는 남의 집에 전세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받죠 요새.
예, 쉽지가 않아서 뭐 약간 일산의 외곽 같은 데다가 이제 땅이 조금 있는 집을 좀 저희들이 같이 모아서 융자를 맡겨서 사놓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기본으로 돼서 저희 2019년에 그 당시에 파주 광탄에 예전에 시모네 집이라고 처음에는 결핵 환자 자조모임으로 시작했던 이제 그런 곳이었다가 노인요양원이 됐던 곳이 이제 그때 영업이라고는 건 이상한데 이제 어쨌든 서비스를 중단을 해서 비어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그럼 집을 하나 더 지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이제 법인 신부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그걸로 그러면 신고하고 그리고 또 건물도 짓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내니까 뭐가 또 좋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1인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된 어떤 거를 먼저 한 거죠.
네네.
먼저 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네.
먼저 했고 저희는 자폐성 장애인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정말 사회생활이 좀 제도 구조적인 사회생활이 필요해요.
어쩌면 약간 프렌이 있는
네네.
이렇게 만나고
필요해요.
이렇게 하고 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야 네가 알아서 해가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죠.
되니까.
잘. 예.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를 조입해서 일단 만들고 그런데 자폐성 장애인들이나 또 중복 장애인 중에서 눈도 안 보이는 친구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자극이 너무 심해지면 또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쉴 공간도 필요하니까 1인 1실을 꼭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조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이 돌봄을 하는 그 인력 외에도 저희 촉탁이사가 세 분이 오시고요.
아.
네, 자원봉사로 오시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둘이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조리사들도 있고.
인원수가 꽤 있겠네요.
예, 예.
아, 그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장애인이 30분 여기서 하시는데 이 직원이 30명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8시간씩 하면 실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은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그 9 to 6를 하는 그 인원들이 이제 있으니까 강사도 많이 오고 하니까 조이빌리지는 제가 엄마로서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제가 봐도 네, 진짜 조이라는 말 표현이
네. 그리고 마을에 바로 성당이 옆에 있고 제가 옛날에 굉장히 꿈꾸던 어떤 그런 이상향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이 말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내가 계속 직접 키웠을 때와 지금 이제 벌써 30몇 년 됐으면 벌써 아이 벌써 40 가까이 된 거니까 지금 그 아이를 봤을 때 예. 뭐가 더 기쁘겠냐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조이빌리지 이후에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지금?
그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우리 아이 같은 이제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루틴하게 앞날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였잖아요. 직원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이런 작은 규모에서 항상 지내다가 여기는 어쨌든 30명이 넘고 강사들도 오고 일주일에 루틴이 정해지는 좀 큰 사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 적응 능력이 되게 좋아진 느낌? 네, 그런 게
보시기에
있어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조이빌리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증으로
네.
계신 분들 30명과 직원들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끼리의 관계도 좋긴 하긴 하겠지만 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그 정상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장애 정도나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뭐 1인실을 이렇게 제공을 한 상태니까 공동거주의 장점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관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좀 있어요. 시너지가 있고요. 저는 좀 무서운 게 고립이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네. 이게 지역사회라는 것이 이게 말이 쉬운 거잖아요. 뭐 요즘 보면은 뭐 히키코모리 같이 이렇게 혼자 집에 있는 지적인 능력이 정상이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뭐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24시간 지원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5분, 10분도 혼자 이렇게 있기가 위험한 경우라면 그게 말이 쉬운 거지. 될까요?
예. 요거 질문이 조금, 이게 약간 이 연장해서 이 어머니 생각이시고.
네.
그 자녀분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녀는 이제 엄마 소리를 아직 못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빛 보면 아시잖아요.
예. 글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항상 공포가 아이가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사실 좀 이렇게 그렇죠. 보호자가 좀 안심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하는데 네.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참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엄마고 또 보호자고 좀 이렇게 참 아끼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 공동체 이 안에도 언어 소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기쁘게 오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렇죠.
예, 그게 기쁘게 제일 중요한 오거든요.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게 오고 그리고 엄마가 뭐 저희는 주말에 집에 데려가기도 하는데 아직 왜냐하면 인력이 그 중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직 여력이 되는 경우는 주말에 집에 들어갔다 와. 그러면 주말 인력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굉장히 기쁘게 옵니다. 친구들이.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제 언제 그 작년에
네.
뭐 좀 이게 장애 그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에 많이 외쳤던 나왔던 이게 탈시설
네네이
됐는데 너무 이게 아까 말씀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이라는 거의 카테고리를 너무 다
네.
그러니까 싸잡아서
네.
한 게 어느 파트에서는 탈시설이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느 부분은 아닌데
네.
그런 면에서 탈시설 얘기를 나왔을 때
네.
마음이 어떠셨는지
네. 그게 좀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약간의 탈시설이 도리어 약간 지금 제가 이 질문 안에 넘어 있는 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그 포인트를 둬서
네.
탈시설을 외쳤지만 또 반대로
네.
이제 그것이 좀 진짜로 힘드신
네.
분들이 있는데도 그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포커싱은 전혀 없이 그냥 전부를 얘기해버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21년에 로드맵이 탈시설 네. 로드맵이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20년 동안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 이제 자립을 시켜서 41년에 모든 시설을 없앤다라는 로드맵이었거든요.
네, 사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 중에 시설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부정적인
네.
의미가 좀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한 몫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제 정말 감옥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제약을 너무 심하게 하고 또 돌보는 사람들이 갑을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네. 하는 이제 그런 거에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설을 다 없애야 된다라는 게 좀 전제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주시설에 자녀를 이제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무용고 장애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2만 명 좀 넘게 살고 있는데 이미 거주시설에는 발달장애인이 한 85% 정도 살고 있고요. 나머지 한 15%도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아직은 그렇게 혼자 사시기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은 일단 이제 그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막 자기 결정권을 갖고 살아야 된다든지 뭐 실패할 자유를 줘야 된다 이런 되게 이상적인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사자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거 참 좋은 얘기긴 한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중증 자폐성 장애인의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도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처지가 이렇다 보니까 현실을 되게 잘 알게 됐잖아요. 저는 엄마이기도 하면서 또 시설 원장으로도 오래 지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좋은 것으로 향해서 이상향을 향해서 갈 때 결국 누가 희생당하느냐에 문제를 깨닫게 된 거죠.
네.
가장 중증의 장애인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경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지금 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설을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좀 중증이나 네.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몸 혼자서 움직이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쭉 몰고 가는.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미 이게 진행됐던 나라에 어떻게 진행지를 보면은 우리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7, 80년대에 시작해갖고 막 진행이 됐던 나라들 중에 지금 시설 없는 나라가 없어요. 뭐 스웨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도 다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설이란 예. 표현이란
예. 그게 다른
그걸
것 같아요.
조금 사실 따지고 보면 그룹홈이란 단어 자체도
그것도 시설이에요.
시설인데 예. 그 말 표현이 시설이란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그룹홈이란 단어로 바꾸고 그러니까 단어의 변화만 있지 네. 시스템적인 큰 변화는 없고 물론 네. 그건 있죠. 큰 시설만 얘기하다가
네.
소수로 뭐 네. 8명 뭐 4명 네. 요 정도로 이제 세팅한 거서 그나마 조금 네.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30명 시설인데 30명 이상은 이제 신고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네. 저희는 이미 보니까 독일하고 되게 비슷하게 갔더라고요. 영국과 독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저는 공부를 했는데 독일은 지금 다 시설이 다 이렇게 잘 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보니까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너무 탁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렇게 시설 축소를 해갖고 갔듯이 우리나라도 이미 그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시설에서는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인력 그러니까 지원이죠. 결국 돈이라는 게 복지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힘든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축소하라고 하면 그나마 좀 돌보기 쉬운 분들 위주로 돌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갔을까? 축소했을 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무섭고 현실적으로 안 보고 눈도 가리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장애인의 많은 분들은 노숙인 시설에 계세요.
그렇죠.
네, 자폐성 장애인 중에 굉장히 힘든 분들은 정신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 보는 거거든요. 안 보고 그나마 거주시설은 그래도 그 지원 인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나은 편이고 조이빌리지도 거주시설의 시스템을 따라와서 거기다 추가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제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인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의 시설이 없어져요. 그래서 학대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집을 없어지게 하는 어떻게 이상한 지금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주시설은 조금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투트랙으로. 이렇게 모여 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적인 능력이 정상이시고 뭐 요새 좋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이 이용해서 또 활동지원사도 오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자립생활 하시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잘 가는 게 맞지 일괄적으로 막 이건 다 죄악시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문제 일어나면 학교를 없애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노인요양원, 뭐 보육원, 노인요양병원 다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으나 그런 곳들을 없애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근데 왜 유독 장애인 시설에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 말 표현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네. 말 표현을 했을 때 그 존엄성을 너무나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너무 내가 일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의 고유성의 바탕으로 한 존엄성이어야지 고유성을 배제한 그 존엄성은 왠지 모르게 또 한쪽으로 내모는
네.
그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인간 존엄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면서
네.
그 안에 인간이 각자 가진 고유성이라는 걸 다 무시하는
네.
그 행 행위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좀 뭐라 그럴까 또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말인데 도리어 그것이 때문에 피폐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뭐랄까 조율이
네.
좀 더 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얘기를 통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조만간에 그 3월 말에 전시회가 열린다고 네. 하는데 네. 그 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4년 전에 굉장히 암담했던 시기에 예, 보조금도 안 나오고 막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코로나도 되게 심했던 때에 아, 뭐를 하면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전시였어요.
네.
그 당시에 저희 대건 카리타스 회장 신부님이 도현우 신부님이셨는데 신부님이 서예 작가셨어요. 그래서 신부님과 발달장애인 이제 화가들하고 같이 하는 전시를 경인미술관에서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사실 여기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때 라디오도 한번 나오게
네네네네.
되고 생명의 신비상도 이렇게 네네. 받게 되고 막 이런 좀 계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 4년이 지났는데 그 도현우 신부님께서 저희 그 파주에 교화성당 주임으로 오셔서요.
아.
예, 그래서 아, 동네 분으로 만난 거잖아요. 파주에서. 그래서 그럼 그때 그걸 한번 좀 더 해보자. 왜냐하면은 저희가 조이빌리지가 마을인데요. 마을 안에 있는 건데 그 작년에 통과됐던 그 자립생활 그 자립지원법을 보면은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돼 있으면서 거주시설은 지역사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보면 진짜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조이빌리지는 진짜 장애인 저희 장애인들에게는 어디 집에서 그냥 엄마랑 같이 그 베란다 문 열고 차 지나가는 것만 보는 그런 인생보다는 100번 나은 인생이거든요. 그런 삶이고 임플란트도 막 했어요.
네.
그 생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막 지역사회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럼 우리는 어디 사는 거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을에서 함께 산다는 의미로 이제 전시를 기획을 한 거죠.
네. 우리도 있다.
그렇죠. 우리도 마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실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이고 어느 장소라면 저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안 보는
네.
게 있는데 그들도 있음을 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탈설 운동의 이제 부작용이나 어떤 피해 같은 거 이제 무서워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익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설을 나가서 계속해서 잘 지원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을 잘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그렇죠. 개인으로 가서는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냥 익명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죽어도 잘 모르게 되는
그렇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김부터가 바라는 꿈꾸는 세상이 있다고 그런다면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탈시설 얘기하면서 아주 신나게 얘기하시긴 하셔서
다 얘기를 했는데
하셔서
네 그냥 함께 잘 살아나가는 거죠. 저희들의 아이들 언어로 지금 엄마 소리를 못하고 뭐 진짜 하나를 가르쳐 좀 열을 알아야 되는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생명이 엄청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이 어떨까요? 두루두루라는 말 표현이
네.
정말로 두루두루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네.
세상을 좀 봐 줬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러니까 뭐 정부나 정책을 결정하신 분도 그렇고 또 이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봅니다라는 그 얘기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 네. 내 마음, 내 생각 마저도 그 두루두루 함께 어울린다는 것을 좀 이렇게 포근하게 안았을 때 아 너도 있지가 아니라 어쩌면 그 그런 그 자연스럽게 저도 있어요 아 그래 근데 그래 너 생각했어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나오면 정말로 그냥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사실 뭐 별거 어떻게 따지면 별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함께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허점은 뭘 중심으로 보냐 따라서 일단 달라지는 건데 그냥 인간이고 그런 또 생명을 가진 존재고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서로 간에 좀 다가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깨닫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바쁜 여름 시즌 이후 뉴질랜드 임대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이란 간 협상 진전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며 현지 시간 7일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에 대한 신중론이 유지되면서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한국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1년을 맞으며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목소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가톨릭 매체들은 레오 14세 교황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난민 보호와 전쟁 반대, 사형제 폐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교황직의 핵심 메시지로 꼽았습니다. 특히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아프리카 분쟁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평화를 촉구하며 무력과 증오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러 국가 지도자들에게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가난한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교황의 발언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교황청 안팎에서는 침묵하지 않는 교황,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교황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바쁜 여름 시즌 이후 뉴질랜드 임대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realestate.co.nz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임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총 7,955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말에 8,024채와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입니다. 광고된 평균 임대료도 지난 12개월 동안의 큰 하락 이후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웹사이트에 등록된 전국 평균 주간 임대료는 631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주당 9달러 낮았지만 올해 3월과 비교하면 단 1달러 하락에 그쳤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임대시장인 오클랜드의 평균 광고 임대료는 4월 기준 주당 690달러로 지난해 4월보다 12달러 낮았지만 올해 3월보다는 1달러 상승했습니다. 반면 웰링턴 지역의 임대료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링턴의 평균 광고 임대료는 4월 기준 주당 620달러로 3월에 627달러와 지난해 4월에 647달러보다 낮았습니다. 웰링턴의 평균 광고 임대료는 지난 2년 동안 주당 77달러 하락했습니다. 센트럴 오타고 레이크스 지역은 여전히 뉴질랜드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4월 평균 광고 임대료는 주당 860달러였습니다. 반면 가장 저렴한 지역은 웨스트 코스트로 평균 주당 456달러였습니다. 한 법학 교수와 미디어 전문가는 데이비드 시모어가 RNZ와 TVNZ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언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총리이자 액트당 대표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두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RNZ의 모닝 리포트 진행자이자 존 캠벨의 임명을 비판하고 RNZ 최고 경영자 폴 톰슨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인물을 이사회에 임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런 사람들이 경영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TVNZ가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모우는 RNZ와 TVNZ의 지분을 보유한 담당 장관이지만 법적으로 장관은 공영방송사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 시모우는 RNZ에 나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사결정, 진행자 구성, 편집 관련 문제는 모두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RNZ가 나의 편집 지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RNZ를 듣지 않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편집 독립성이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영미디어가 시청자와 영향력 그리고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을 때 장관들이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시민권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정체성과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시험이 단순한 암기 평가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특정 문화 기준을 강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뉴질랜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역사와 제도 이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시민권이 단순한 시험 통과로 정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모이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민권의 핵심은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정치권에서는 국가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앞으로 뉴질랜드 사회의 다양성과 정체성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인프라 부장관 크리스 비숍은 오클랜드의 수십억 달러 규모 시티레일 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사업 비용 규모의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헤럴드에서 프로젝트 전 최고 경영자였던 숀 스위니 박사가 설계 변경이 더 일찍 이뤄졌다면 절반 비용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약 2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도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스위니는 6년간 최고 경영자직을 맡은 뒤 2024년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달러 규모의 시티레일 링크 공사는 2017년에 시작됐으며 당초 예상 비용은 28억에서 3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시티레일 링크는 뉴질랜드 최대 인프라 사업으로 올해 말 개통되면 오클랜드 철도 수송 능력을 거의 두 배로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숍 장관은 자신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비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위니를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프로젝트를 완공하고 개통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프로젝트 완료 후 전면적인 사후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숍 장관에 따르면 이번 검토는 인프라위원회가 수행하며 프로젝트의 역사와 사업 타당성, 비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시모어가 RNZ와 TVNZ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미디어 평론가이자 전 뉴질랜드 헤럴드 편집장이었던 케빈 엘리어스는 시모어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록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더라도 법의 정신에는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오타고 대학 법학 교수 앤드루 게디스는 시모어가 RNZ 이사회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RNZ에 대한 대중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당의 미디어 담당 대변인 루벤 데이비스는 시모어의 발언이 전적으로 부적절했지만 점점 반 언론 성향을 보이는 정부를 생각한다면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와브릭은 시모어의 발언이 내각 구성원이 편집 독립성에 도전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모어의 발언에 대해 RNZ 이사회 의장 짐 매더는 RNZ의 편집 독립성을 옹호하며 정치적 간섭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TVNZ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디어 부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장관들은 운영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이사회를 임명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시청자 확대, 신뢰도 향상 등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식품들이 대부분 해외로 수출되면서 정작 뉴질랜드 국민들은 값싼 수입 식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고품질 제품을 해외 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수입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식량 생산국인 뉴질랜드 국민들이 자국의 좋은 먹거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업업계는 국제시장 경쟁 속에서 수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국내 공급 안정과 품질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식품 주권과 물가 안정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들이 세금 업무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시스템 개선과 자동화 확대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납세 과정이 더 빠르고 정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복잡한 세무 절차로 겪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세금 신고를 자동 처리하는 방향까지 검토 중입니다. 회계업계는 초기 시스템 적응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납세자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합니다. 뉴질랜드의 한 가정의학 전문의는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며 의대생들에게 다른 진료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낮은 보상 구조 때문에 많은 GP들이 탈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자는 늘어나는데 정부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지역 의료기관들이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싶어도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뉴질랜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의료 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고령 GP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환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며 7일 현재 시간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에 대한 신중론이 유지되며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이날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란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06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81로 전장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결실을 보아 호르무즈 해역 개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이어지며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방 프로젝트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전승절을 맞아 오는 8일에서 10일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한다고 7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대통령이자 군 최고 사령관인 브라드미르 푸틴의 결정에 따라 휴전하는 사흘간 특별 군사 작전 구역 내에서 모든 러시아군 부대가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게 된다고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4일 휴전을 기간을 8일에서 9일 이틀로 발표했던 것보다 하루 더 늘어난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휴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위치한 우크라이나군 주둔지, 군수산업체, 군 관련 기반시설 등에 대한 미사일, 포병, 해상, 공중, 장거리 정밀무기, 공격용 무인기, 드론 등을 이용한 모든 공격이 멈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이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9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전승절 81주년 기념 열병식을 노려 우크라이나군이 공습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군사장비 퍼레이드 생략, 푸틴 대통령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등에 나섰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한 출전금지 등 제재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IOC는 7일 현지 시간 집행위원회는 국제연맹과 국제스포츠행사기관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팀을 포함한 벨라루스 선수들 참가에 더 이상 어떤 제재도 공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가 전쟁이나 분쟁 개입을 포함한 정부의 행위로 인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선수들은 올여름 시작으로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예선부터 자국 국기를 달고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IOC는 러시아의 경우 벨라루스와 사정이 다르다며 법률위원회가 자격정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동안 제재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헤르손, 루안스크, 자포리자 지역 올림픽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무단 통합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년 10월 IOC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IOC는 이보다 앞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종목별 국제연맹과 각종 대회, 조직위원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관계자를 참가시키거나 초청하지 말라고 공고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2년 연속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오른 뒤 파리 시내에서 소동이 발생해 총 95명이 구금됐다고 프랑스 검찰이 7일 현지시간 밝혔습니다. PSG는 전날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 원정 경기에서 뮌헨과 1대1로 비겼으나 1차전 홈 경기에서 5대4로 이겨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 소식에 파리의 PSG 응원을 응원하던 축구 팬들이 도심 곳곳에 쏟아져 나와 도로가 무법 천지로 변했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나 쓰레기통들이 불이 났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동영상을 보면 흥분한 축구팬들이 경찰 차량을 향해 돌이나 도로 시설물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평균 0.15% 올라 3주 연속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강남구는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0.04% 떨어졌지만 서초구와 송파구는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금매물 거래가 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도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강서구가 0.3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와 강북구, 동대문구, 구로구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 전체 매매 가격은 0.08%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0.23% 올라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금리 변수 등이 남아있어 당분간 시장은 큰 폭의 변동이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6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5원 5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8원 2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고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후까지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풍이 불겠고 저녁에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필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아 게시판입니다. 뉴질랜드 뮤직 먼스 온 퀸스 월파네입니다. 뉴질랜드 음악의 달 퀸스 워파네입니다. 퀸스 워파에서는 뉴질랜드 음악의 달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엄선된 뉴질랜드 아티스트들의 믹스 테이프와 100% 뉴질랜드 DJ 라인업 그리고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점심시간을 위한 멋진 음악을 선사합니다. 해가 지면 퀸스 워프 컨테이너 빌리지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DJ 글란티스와 TDK 음악에 맞춰 목요일 저녁을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랩 FM의 금요일 라이브 공연에서 힙합부터 레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노래방을 무료로 즐겨볼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가족 모두 환영합니다. 5월 8일, 15일, 20일, 29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퀸스 워프 89 퀸스트리트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더 블리즈막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안내입니다. 매달 셋째 주 1일 헬렌스빌 AMP 쇼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원래 행사입니다. 다양한 노정과 라이브 음악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고 가족 친화적인 마켓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꽃과 화초, 수제식품 및 가공식품, 수공예품, 선물, 수제품, 중고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63 레일웨이 스트리트 헬렌스빌에서 있습니다. 뜨개질반 안내입니다. 이 친근한 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함께 뜨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차나 커피도 제공됩니다.
성인 동반 어린이는 오후 3시 이후에 뜨개질 강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5월 11일, 18일, 2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팔뷰트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고래로 마이테레오 마오리말 주간 대화 그룹 안내입니다. 매주 열리는 마오리회 참 모임에 참여하세요.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오리를 배우고 연습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무료 차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개일 드라이브 알바니스 있습니다. 게시아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